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5장 22절서부터 6장 9절까지 지금 한 묶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5장 22절서부터 6장 9절까지 보게 되면 세 개의 그 관계가 나옵니다. 처음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 다음에 5절부터는 종과 주인의 관계. 그런데 지금 중요한 이유는, 이런 구절들이 지금 중요한 이유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로 있고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있고 지금 이렇죠. 그들도 그 나름대로 그 관계에 의미를 갖고 있고, 목적을 갖고 있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데. 그러나 저희도 지금 성경이 그 관계가 어떤 의미고 어떤 목적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가 그런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그 목적과 의미를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관계를 살아가는 거하고 별 다를 것이 없게 돼버립니다. 제가 좀 과격한 말을 하면은, 참 부부가 안 믿는 사람도 부부가 굉장히 사랑하면서 사는 부부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보다 더 부부관계가 좋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정말 정성을 다 바쳐서 그 좋은 관계를 이루고 살았다 해도 끝에 가서는 전혀 쓸데없는 삶을 산 것과 똑같이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사랑하던 그들도 안 믿으면 둘이 이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이빨을 서로 갈며 미워하는 그런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에서 그렇게 사랑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헛살은 거죠. 문제는 기독교인들도 이 성경에서 그러면 이런 관계가 어떤 의미이고 어떤 목적이라는 것을 놓치고 세상과 똑같이 살게 되면 이거는 굉장한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기보다는 지금 그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 돼버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지금 어떠한 것도 여러분이 참 간단해요, 사실은 성경은. 왜? 모든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계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그 목적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현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즉 예수님이 목적이요, 예수님이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지금 어떤 식으로 욕을 하시느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냐? 예수님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들이 부인을 사랑하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부인이 남편을 복종하는 것도 지금 교회가 예수님을 복종하듯이 즉그 중심이 그렇게 함으로써 증거되는 것은 예수님이라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현실이, 즉, 천국 현실이 증거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목적과 의미를 예수님과 그분께서 하신 일들을 통하여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는 지금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제 넘어갑니다. 지금 이제 부모와 자녀들 얘기를 지난주에 우리 했는데 제가 오늘은 이것이 지금 이 구약에서 5계명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도 지금 부모를 순종하라. 그 부모를 순종하라 하고 사도 바울이 그 5계명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 5계명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좀 이거를 자세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까지 좀 들었는데, 준비하면서. 왜냐하면은 이 계명도 약속이 있는 것 같죠? 여러분이 십계명을 보시면 이 계명에도 약속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볼까요? 다들 끄떡끼역끼역 하시는데.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말고 또 어디 십계명 또 나오죠? 찬송가 맨 뒤에. 예, 찬송가 맨 뒤에. 아, 기가 막힌 대답이네. 신명기 5장이죠? 예. 출애굽기 20장. 그 4절부터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갑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에 약속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5계명을 가지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괜히 자꾸 공부를 해도 그렇게 시원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 공부한 만큼 유익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왜?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 계명이라 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말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중요한 계명이다. 첫 계명. 근데 그것도 뭐 이렇게 시원한 대답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십계명이 모세가 돌판을 두 개를 갖고 내려왔잖아요. 그 두 개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돌판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처음 돌판, 여러분이 크리스천 북스토어에 가서 십계명 이런 거 뭐 이렇게 사면은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에 1, 2, 3, 4 여기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 5, 6, 7, 8, 9, 10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십계명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다면 지금 두 번째 있는 첫 계명이다. 뭐 근데 그것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별로 시원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죠? 우리는 배웠죠? 저희는 이게 언약 아니에요, 언약. 언약이면은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계약을 맺는 거죠. 컨트랙을 맺는 거죠. 계약을 맺으면 여러분 뭘 받아가죠? 영수증. 영수증을 받아가는데 영수증이 두 장이 있으면 파는 사람과 안 파는, 사는 사람이 영수증을 두 개를 나눠갔는데 그 두 개의 내용이 똑같죠.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보죠. 10개가, 여기도 10개, 여기도 10개 써 있는 걸로. 그래서 하나는 이 백성들에게 주는 식이 되고 하나는 그런 그 영수증을 왜 이게 지금 언약이니까. 그러나 몰라요. 뭐 이랬는지.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 해도 뭐 틀렸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근데 그냥 의뢰이 또 이렇게만 되는 건 아니에요. 의뢰이. 근데 그냥 보통 의뢰이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10계명을 성경 어디에도 둘로 나눈 게 처음에 4계명, 그 다음에 6개로 2개로 나눈 모습은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에. 그건 그냥 우리가 나눴죠. 그렇죠? 항상 10개가 같이 붙어댕기지 성경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10계명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4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머지 6개는 우리 서로의 관계. 이렇게 나눠놓고 뭐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나쁜 건 아니죠. 왜? 십계명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라면은 그걸 뭐 어떻게 나누던 간에 그래서 도움이 되면 특별히 머릿속에 집어넣는데 도움이 되면 그럼 좋은 거죠. 쉽잖아요. 10개 다 외우기보다는 아 처음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4개, 그 다음에 우리 서로 간의 관계 6개, 뭐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된다. 그러면 좋죠, 뭐. 그러나 성경에서 나누는 건 아닙니다. 뭐 다른 게 또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다시 이제 에베소서로 돌아가서 제가 오늘 좀 하고 싶은 거는 이 성경 구절을 좀 푸는 것보다는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만났을 때 좀 푸는 거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5계명이 나오기 때문에 5계명을 가지고 좀 지난번에 공부한 거랑 좀 보태서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5계명 중심으로 좀 같이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종교, 아니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다 하는 말이라 이 말이죠. 그럼 기독교와 다른 모든 자들이 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이냐? 절대로 세상 도덕 수준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 현실, 우리의 그 천국 현실이 어떠한 것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율법들을 보는 관점이 성경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도움이 되는 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율법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구원을 이루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랑하라 명하시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을 보여준 거 있단 말이에요. 왜? 죄인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받지 않습니다. 왜 사랑은 이것이니 하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모르면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벌써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명령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십계명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십계명을 주고 지키면 구원한다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구원을 해놓고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즉 벌써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벌써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 이제 명령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서 지킬 수 있으니까. 즉 모든 명령은 예수님이 어떠한 구원을 이루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봐도 된다 이 말이죠. 즉 천국 현실이에요. 천국에서 우리가 그 명령을 완전히 지키는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이건 천국에서는 그 명령을 완전히 지키는 모습이죠. 그럼 그 명령 자체가 우리의 천국 현실을 보이고 있죠. 즉 예수님이 뭘 했는가를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이루셨는가를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저 도덕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항상 이렇게 명령이 주어질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뭘 이뤘는가가 전제가 돼서 주어지고 있단 말이죠. 왜? 예수님이 제가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했던 간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다 지옥 가는 주제에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명령은 다 죽으라 이 말이에요. 그 말하고 똑같아요. 왜? 그 명령 때문에 죽어야 되니까. 죄의 삯은 사망이니까. 오직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구원을 이뤘는가 지금 보여주는 그 부모를 공경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현실을 지금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늘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참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다 형제 자매. 오직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 것이죠.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며 살 것이에요? 천국에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즉 지금 이 말로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천국의 우리 부모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에서 내가 천국 시민으로서 이제 그 천국에서는 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거예요? 완전하게. 완전하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현실을 세상에서 세상 부모를 통해 그 관계를 통해 증거를 하란 말입니다. 하나님도 구약에서 세상 부모를 공경하는 거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랑 같은 수준에서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부모를 공경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 안 하며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가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즉,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 안 하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세상에서도 나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지금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그걸 증거하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관계의 참모습. 하나님 아버지, 보세요. 창세기 5장에 한번 같이 가보죠.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모든 것이 돼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들으신 소리죠.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뜻이 여러 가지 미닝이 있는데 오늘 하나만 보면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컫으셨느라 하고 3절에 보시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라. 지금 창세기 이 5장이 어떻게 써있냐면은 하나님이 하고 아담이 하는 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아담도 자기 아들을 자기 형상대로 낳는 거예요. 즉 형상대로 태어나는 거는 아들이 태어나는 건데 즉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는 우리를 자기 아들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그 뜻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죠. 처음부터 그런 모습을 창조해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아들들로 만들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누구에게 배우는 거예요? 자라나면. 부모들에게 배우는 겁니다. 아까 부부관계도 남편이 지금 부인한테 누굴 대표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모와 아들, 이 자식, 부모와 아이들 관계도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을 대표하는 건데. 너무나 슬퍼요. 요즘은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근데 저는 이걸 믿는 건 아닙니다. 왜? 세상이 뭐라고 말하건 제가 세상 말을 믿을 필요는 없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걸 하지 말아야 된다까지 갔어요. 아버지라 그러지 말자. 왜? 아이들이 아버지라 그러면 아주 그냥 화가 나고 하나님이 아버지 같은 분이라 그러면 난 싫다는 거죠. 그 정도로 아버지들이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아버지들이 책임을 안 져요. 툭 하면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엄마 혼자 아이들을 키웁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 애가 아버지라 그러면 치가 떨려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아, 그런 거면은 나 싫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하지 말자. 여기까지 왔어요, 세상. 심각하죠? 예?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예. 페미니스트. 예, 페미니스트 지금 여성 운동하는 분들. 예. 여성 운동하는 분들 어디까지 얘기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잘못된 컨셉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기가 막혀요. 아, 난 이런 책도 안 읽었었으면 좋았을 건데. 어쨌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머니라면 자기 아들이 십자가 죽을 때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그렇게 차갑게 지 아들이 죽는데도 놔두지. 어머니였으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 참.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Bible as like God the mother, right?
네. 그래갖고 이제 뭐 성경도 하나님 어머니라고 바꾼데도 그런 성경도 나와요. 뭐, 예, 아유, 이게요. 그게 제가 그 여성 운동이라는 게 그 이 젊은 여자들한테 굉장히 지금 인기가 있죠. 왜? 아, 그 말이 좋잖아요. 우리 평등하게 해야죠, 남자 여자.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를 애들이 몰라요. 결국은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처음 죄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거라고. 즉 아담, 이브, 그다음에 뱀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질서가 아담 보고 이브를 잘 인도하고 그다음에 니네들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죄를 보면은 뱀이 제일 먼저 올라가 있고 뱀이 이브한테 가서 뭐라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와이프가 아담한테 가니까 그냥 꿀뻑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죄입니다. 요즘은 그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집안에서도 무너졌고 사회에서도 무너졌고 집안에서 제일 먼저 여자들이 이 무너뜨리는 데 최고로 참여를 많이 합니다. 여자들 입에서 니네 아빠 같은 사람은 애들이 아빠를 존경 안 하게끔 만들어요. 왜? 자기가 당한 거를 좀 하소연을 해야 되나 봐요. 물론 첫 번부터 남자가 잘못입니다. 얼마나 제대로 못했으면 그렇게 됩니까? 그러나 여자도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는 지켜야죠. 그러나 지금 그런 질서들이 다 그래서 지금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이 질서가 이제 무너지니까. 그러면 공경을 하라 이 뜻은 뭐예요? 그저 순종하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가 이사야서 24장 15절에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라. 그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라고 번역된 게 왜? 하나님이니까는 번역을 영화롭게 하라로 번역됐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단어하고 히브리어로 같단 말입니다.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 단어가 쓰여졌으니까 한국말이 영화롭게 하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너희 각 사람은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고 경외라는 단어. 사실 하나님께 적용되는 단어거든요. 근데 부모한테 지금 쓰여집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4장 40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살리라.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즉 여기 보면은 부모 순종을 하나님 순종과 같은 수준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기에 신명기 21장에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장로들이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의 말을 안 듣고 구약에서는 지금 장로들에게 가서 요즘 말로 하면 그 세션 즉 당회에 와서 이게 기오티로 되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왜? 자기한테 정면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부모를 공경 안 하며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자식들도 부모님을 참 공경 안 할 만도 하지만 그러나 안 하면서 뭐 하나님은 뭐 자기네는 최고로 잘 믿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한테 중요하죠. 왜? 우리가 우리 애들을 우리들을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을 안 하면 왜? 그 문제가 어디까지 연결되냐?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 안 하는 것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을 공경 안 하면 하나님도 공경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부모들이 공경을 받을 만한 존재들이냐? 이 말은 아닙니다. 그쵸?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왜 해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무슨 자꾸 다른 이유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모든 이유가, 모든 목적과 모든 의미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부모를 공경을 안 하면 지금 하나님이 이뤄놓은 천국 현실을 내가 부인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가를 부인하고 살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사실 조건이 예수님이에요. 뭐 이래서 하고 뭐 저래서 안 하고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이게 지금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 관계 속에서도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거 이해하고 넘어가죠. 오늘 딴 거 못 해드려도 저와 여러분의 관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냐? 뭐 여러분이 내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느냐? 뭐 여러분이 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 안 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 때문에. 다른 걸 자꾸 무슨 조건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어떻게 안 해요? 예수님 때문에 맺어진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여러분과 저는 또 아무 관계도 없어요. 차갑게 들리죠. 와, 우리 목사 되게 차가워. 여러분이 이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됐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가 되고 싶고 뭐 하나가 되기 싫고 지금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가 되기 싫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르신 구원에 참여하기 싫다는 건데 그럼 무슨 말이 있겠어요? 이 뭐 자기네들이 굉장한 줄 알아요. 지금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로 만들어줬어요.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그걸 좋아하건 싫어하건 상관이 없다니까요. 벌 만들었어요 하나로. 이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됐어요. 그거 여러분이 아우 그래도 난 쟤하고는 뭐 좀 싫어 하면 여러분이 잘못하는 거지 하나가 안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잘못하는 거죠. 정말 우리 교회는 자 여러분한테만 녹음이 되네요. 여러분한테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된 교회입니다. 왜? 우리 요 그대로 들어다가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요 그대로 들어다가 뉴욕시리에 탁 던져놓으면 10년이 흘러도 우리 서로 친구 안 됩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을 사이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내가 여러분하고 친한 이유가 예수님이 아니면 그거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를 왜 좋아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왜 좋아하는 거예요? 와, 뭐 저 사람은 뭐 성격이 이렇고, 저 사람은 뭐 생긴 게 잘생겼고, 뭐 저 사람은 그 다 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격도 좋고 잘생기고. 저 사람은 뭐 어쩌고, 저 사람은 뭐 어쩌고. 그래서 가깝고, 그래서 친구면 그거 좋은 관계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다 헛것이에요. 제가 이제 인꼬부부가 뭐 어쨌다는 거예요, 인꼬부부가. 지옥가서는 서로 싫어할 텐데,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 쓸모 없는 거라니까요. 그 세상에서나 뭐 귀하게 여기고 무슨 그런 러브 스토리나 이런 거 그냥 소설 나오면 그냥 그냥 어떻게 그냥 너무너무 좋아 갖고들 그러는데 그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맺어진 관계. 즉 제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무조건 즉 오직 예수님 조건으로 사랑하는 게 이게 진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나 억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억지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뭐 저는 저래서 싫고 쟤는 저래서 싫고 뭐 얘는 이래서 좋고 아 이거 정말 정말 한심한 얘기예요. 여러분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싫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멀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서로서로가 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너무너무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세상 수준이에요. 세상에서 그러죠.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뭐 쟤는 저래서 그건 다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 거라도 좋은 거라도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거라도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거 이해하시면 우리 교회 생활하는데 진짜 도움됩니다. 예, 이것만 딱 이해가 되시면 사실 많이 풀립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끼리 왜 친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자분들, 맞아. 내가 예수만 아니면 진짜 예수만 아니면 내가 아, 벌써 나 떠났지. 맞아요. 그 말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걸로 사랑하고 있으면 여러분 빨리 고쳐야 돼요. 왜? 쓸모없어요, 끝에 가서는. 결국 끝에 가서는 쓸모. 여러분 남자분들 왜 결혼하게 됐죠? 뭐가 좋았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빨리 바꾸세요. 왜? 다 쓸모없게 됩니다, 나중에. 세상에서나 그런 거 뭐 귀한 걸로 착각들 하고 있죠. 예수님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부모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범위가 넓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모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 부모를 얘기합니다. 그죠? 분명히 교회 지도자들, 부모를 공경하라에 분명하게 교회 지도자들을 공경하라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영적 부모로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 부모다. 영적 부모를 얘기합니다. 성경.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 또 국가 지도자들도 넓은 의미에서 우리들의 부모입니다. 다 공경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공경해야 할 자들이 공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지금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5장. 데살로니가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그냥 얘기하면 안 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에서 이렇게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라. 히브리서 13장 17절.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것 같이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그들이 기쁘게 하도록 하라. 왜? 그렇지 않으면 아무 도움이 없다. 이런 얘기죠.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뒤에 가면은 관원들이 나오죠. 관원들을 또 순종하라고 돼 있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임함이라.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는 존경하라. 요즘 이렇게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얘기하면서 세금 안 내겠다 그러는데 그건 뭐 성경 어느 성경을 읽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더 베드로 가면은 순하고 착한 사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참 힘든 자도 순종하라고 돼 있죠. 우선 그래서 그걸 이해하세요. 여기 부모는 범위가 좀 넓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요거를 좀 중심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아이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게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잠언에 가서 여러 군데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하고 읽은 적이 있는데 그거보다 제가 좀 더 많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3장부터 읽죠. 잠언 13장 24절.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초달이라는 말은 때리는 걸 얘기하죠. 때리는 것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요즘 에듀케이션 메이저, 대학교에 가서 에듀케이션을 전공하면 아이를 때리는 것은 야만인만 하는 것으로 배웁니다. 우리 하나님이 야만인입니다. 네. 거기서 박사학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만인으로 만들면서. 때리게 돼 있습니다. 몇 군데 많아요. 15장 20절.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를 미련한 자라 합니다. 19장 18절.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 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마라. 예, 죽이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를 징계하라. 그 19장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9장.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하게 버려두면. 요즘 그런 거 많이 보죠. 그냥 애들 자기 마음대로 하게 놔둬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들입니다. 어떻게 애들을 그냥 내버려둬요? 잠언 29장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편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23장. 제가 우리 도안이 때릴 때 피는 구절이죠.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이거 펴놓고 때려야지. 예. 그러나 뭐 이거 뭐 마음 놓고 후드로 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들으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아이들을 때리고 징계해야 됩니까? 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히브리서 히브리서 12장. 여러분과 많이 읽은 거죠?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에게 그 사랑하시는 자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예.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 요즘은 자기는 하나님께 징계를 한 번도 안 받는다. 는 비슷한 그런 자랑들을 합니다. 그죠? 항상 복만 받아요. 자기네 말로. 사생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치십니다. 때리십니다. 채찍질 하세요. 그 현실이 최고로 잘 드러나는 게 교회의 치리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치리. 요즘은 성경에 분명히 교회에서 치리를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합니다, 교회가. 교인 잃을까봐. 그것도 순종을 해야죠.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해? 잘못하면 치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무턱대고 막 마구잡이로 하라는 게 아니죠. 성경대로 해야죠. 그러나 참 힘듭니다. 어려워요. 성경대로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자꾸 자라나야죠. 이 교회 전체가 같이. 그렇죠? 네. 어떠한 공경입니까?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아버지께서 보여주셨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하신 공경. 또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신 그 공경으로. 여러분 보세요. 탕자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큰아들과 다릅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여 드리기 위해 천국 영광에서 이 세상으로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아버지를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예수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즉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느냐? 예수님한테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표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순종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 혼자만 참으로 부모를 공경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대신하여. 이제 우리는 최대한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최대한이 완전 순종을까지 가지 못하죠. 항상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표준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그 아버지를 공경한 것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 현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겁니다. 이제 천국에서. 그런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벌써. 그런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구원에 벌써 여러분은 참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천국 현실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보세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면은 4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듯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고르반. 즉 뭐예요?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는데 부모 드릴 거를 좀 요구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아 미안합니다 부모님 줄 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합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에 써먹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부모님을 공경 안 하며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크게 작게 이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부모를 귀찮게 여기는 시대가 왔습니다. 저도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 그 시대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를 귀찮게 여기는 시대. 요즘 애들이 그 부모를 귀찮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저에게서 지금 배우고 있단 말입니다. 크게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보고 자라고 있어요. 항상 아이들은 배웁니다. 좋은 걸 배우든 나쁜 걸 배우든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아이들을 부모를 공경하게 잘 키우시면 그러면 그 아이들이 커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지난 거는 지난 거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못 살았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 현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 공경하는 그 현실을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으로 증거하시고 또 아이들에게도 이제부터라도 가르치시고 결국 세상에서는 이제 다 여러분도 실패했고 저도 실패합니다. 나도 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굉장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잘 키울 줄 알았죠. 근데 어떡하다가 벌써 15년이 지나갔어요. 정말 오싹오싹 안 해요. 여러분 저는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면 그냥 여기 피가 쫙 흘러요. 그냥 몸에. 그 말이 좀 이상하네. 피가 항상 흐르죠, 몸에. 근데 정말 그냥 오싹해요. 왜? 와, 15년 동안 뭐 한 거야, 이거. 다 커버렸어요, 벌써. 난 제대로 한 것도 없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자식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잘 키우십니다. 결국에는 예수님 닮는 자식으로 만드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한 건 오케이 회개합시다. 그러나 지금 기독교는 절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것만 생각하면 이건 뭐 끝났잖아요. 아직도 뭐 좀 괜찮은 것 같은 생각 드세요? 끝났어요. 참, 내가 키우는 걸로만 하면 저 정도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저게 지금 내가 잘 키워서 저 정도입니까, 그래도? 착각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는 벌써 끝났어요, 그죠? 그러나, 이게 언약 신앙이죠.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 방법이 어쩔 때는 잘 이해가 안 가고 도대체 나는 또 할 만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안 했지만 근데 참 이게 잘 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지만 그 하나님을 믿잔 말이에요. 왜?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히 되면 그 내 아들도 이제 예수님을 닮는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봐서는 저거 어떻게 할까? 근데 또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믿으라고. 그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이 말씀대로 노력을 하셔야죠. 또. 그러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도 집에 가면 두 다리를 뻗고 자게 됩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자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가서 주무세요? 우리 아이들이 젖꼬라지인데. 근데 잡니다. 왜? 그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뭐 사람들한테 욕지거리란 먹고 뭐 정말 한심한 모습일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 예수님 닮습니다. 그 아이도.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저희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으며 그러나 이제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가르쳐야죠. 얼마나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귀한 거냐 사도 바울이 조건까지 붙여줌지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 구약에서는 약속까지 붙어 있었던 그런 계명이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 귀한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예,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끝을 내겠습니다. 이제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말씀에 여러분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다. 부모가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그래서 뭐 공경할 부모가 없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니까. 어차피 부모 공경도 하나님 공경이니까. 다 여러분에게 지금 명령이 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부모를 완전히 공경하는 사람으로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천국에 도달하면 우리 완전하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하게 공경하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다 똑같습니다. 기뻐하세요. 지금 엄청난 구원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엄청난 구원입니다. 저희들은 참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서 마음껏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욱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고 의미가 뭔지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이 천국의 관계 그 완전한 그 모습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관계 맺고 살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모든 관계의 의미와 목적과 동기가 예수님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